대열이 문답 191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열이 문답 191문. 질문은 짧고 답은 굉장히 긴데요. 천천히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다 함께 답을 읽기를 바랍니다. 191문. 둘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둘째 간구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과 모든 인류가 본질상 죄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죄와 사단의 나라가 망하고 복음이 전 세계를 통하여 전파되고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고 이방 사람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가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과 규례들을 갖추어지고 부패로부터 정화되고 국가 공직자의 칭찬과 지지를 받도록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규례들이 순수하게 시행되고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의 회개와 그리고 이미 회심한 자들의 확고히 섬 위한 양육이 효력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들을 통치하시고 속히 재림해 주셔서 우리가 그로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를 기도하며 아울러 이 목적들을 가장 잘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권능의 왕국을 다스리시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서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간구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여 임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뭔가?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 나라하고 일반적인 나라,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죠. 그 차이가 무언가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는 것인가? 그런 궁금증도 들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일단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그 왕국을 의미하거든요. 그 단어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그 나라의 모든 부분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모든 피조세계가 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죠.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존재는 없어요. 피조물 중에. 그러면 사실상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심지어 사탄, 죄인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죠. 우리가 성경 통해 그걸 분명히 믿고 있죠.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존재들이 결코 아닙니다.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당연히 다 알 수 없어서 선하시고 의로우시기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들을 적절하게 통치하시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알기 어렵죠. 악인들을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여전히 선하신지 우리는 알기 어렵지만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따라 믿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도 틀린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자주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보다는 좀 좁은 의미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대오리문답 191문의 답에서요. 처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둘째 강구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과 모든 인류가 본질상 죄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를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요. 어떤 사실을 인정해야 되냐면 아 모든 세계가 하나님 통치 아래 있긴 한데 그런데 성경을 따라 잘 이해하기를 특별히 인류 가운데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사람 차원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 실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사람은 이게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이제 근거로 작성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보면 예수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라고 사도바울이 가르치면서 그때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 그때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사단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 그 사단은. 그리고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모든 인류가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 차원에서는 그 대적함도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만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통치라고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 통치를 받고 있어서요. 한다는 것은 인간 차원에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사람이 그렇게 됐단 말이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그 문제. 하나님과 싸웠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통치를 사실상 거부했던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영역이 있다. 그런 영역이 오기를 바란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주기도의 두 번째 강구의 내용 가운데 담겨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죄를 이해해야 되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나갔잖아요. 오히려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존재가 됐죠. 그런데 다시 그로부터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그러니까 선한 의미로 즐겁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게 여러분 부정적인 말로 들을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게 제일 좋은 건데 우리의 언어가 우리를 오해하게 만드는데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한다 그러면 그 말 자체가 굉장히 거부감을 갖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악한 본성의 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아이가 선한 부모님이 있으면 그 어린아이가 선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 좋은 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그 아이가 자기의 어떤 주권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장악력을 가지고 부모한테 대들고 이런 게 좋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사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아주 영아와 부모의 관계보다 훨씬 더 그 우위가 커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거를 알려주는 것이 첫 창조의 원리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타락한 본성이 그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 사실은 그걸 지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가장 좋은 것으로 지음받았고 그건 엄청난 복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필요물은 그냥 있는데 사람만 자기 의지를 가지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걷어찼죠,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란 바로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본래의 자리, 영광의 자리, 복된 자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자리,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리,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본질상 본질적으로 영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국가 개념하면 쉬운 것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국가의 3요소가 국민, 주권, 뭐 영토 맞나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다분히 물질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그 영혼이라 할 수 있죠. 그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가 그렇지 아닌가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가가 나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좁은 의미로서 알리고 있는 하나님의 이 나라,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 나라는 교회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죠. 물론 천상,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잖아요. 영원히 시작되죠. 그렇죠? 그때에 이제 교회라고 부를 것인가는 이제 뭐 교회는 모임이라는 뜻이니까 그 언어가 계속 통용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교회라는 것은 어쨌든 지상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모임들, 그러니까 주를 머리로 하는 모든 모임이 교회인데요. 사실상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바란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말하면 교회가 있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하길 바란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기를 바란다. 교회가 생기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알려주신 그 교회가 설립되는 그 방식대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로부터 쭉 세워진 말씀사역적으로 말미암아 가르쳐지고 그 원리 가운데 교회의 질서와 또 교회의 모든 통치 원리가, 물론 그 교회의 진정한 머리는 그리스도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또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서 말씀사역자, 복음사역자들을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그 질서 가운데 주의 통치가 그들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에 전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생각하는 염두에 두고 있는 내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오늘 대열리문답 그 가르쳐지고 있는 내용에 보시면 죄와 사단의 지배 아래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죄와 사단의 나라가 망하고 복음이 전 세계를 통하여 전파되고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고 이방 사람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가 이 지상에 퍼져나가고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가 이 지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오기를 바라는 기도.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요, 이 나라가 온전해지는 것,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 할 수 있겠죠. 흥미로운 것은 대열리문답이 그 복음의 전파, 교회의 설립, 당연히 이제 죄와 사단의 나라가 망하는 것,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나라가 망하는 거죠. 거기에 속했던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계속 망하겠죠. 힘을 잃겠죠.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이 부르심 받는 것을 포함한 것을 이제 좀 흥미롭죠. 이것은 로마서 10장과 11장을 근거로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유대인이 부르심 받는다는 것은 그 유대인의 그 유대인이 낱낱이 돌아온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로마서 10장과 11장의 흐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구약을 따라서 구약 성경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이제 어리석어진 것, 그러니까 복음부터 멀어진 것, 사실 복음의 씨앗이 유대인들에게 심어졌잖아요. 처음 모든 민족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어졌거든요. 근데 정작 복음의 정수이자 복음의 주인이시고 복음을 완성하시는 분인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정작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씨앗이었는데 그들로 말미암아 이방의 교회가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 이방인의 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교회로 삼으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실 이들을 다 부를 때까지 유대인들이 어리석다. 유대인들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그러나 그 수가 차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이것은 아마도 구약에 보면 뭐 스가랴서라든가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환상과 예언 가운데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방인들이 이방 가운데 남은 자들이 돌아오고 그 후에 유대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떤 유대인들이 돌아오는지. 다만 역사 가운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제 그 초대교회 이제 교회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수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르쳤을 때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도 교회가 생길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유대인들 가운데는 교회가 굉장히 드문잖아요.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죠. 그래서 구약성경 중에서 일부 또 뭐 탈무드를 비롯한 스스로 만든 율법을 근거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마치 이제 지상에 전 지구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많은 나라에 교회가 생겼던 것처럼 이제 언젠가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기도하는 것은 결국 이제 마지막에 우리 대여름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결국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이제 현재적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완성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점점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이제 그것을 간과하는 것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모든 교회를 다 규합하시고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 그때를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완전한 완성이 주의 다시 오심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바란단 말이죠. 그래서 또한 미래적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이제 뭐 계시록도 이제 그런 면이 좀 있고 아마도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즈음에 어쩌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많은 이들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적인 국면이 생길지도 모르겠죠. 아마 그런 것을 고대하면서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구한다는 것은요, 일단 현재적인 거예요. 지금 지상의 교회.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또한이라고 하면서 191문에 답을 보시면 이방 사람들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를 기도합니다. 후에 또한 교회가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과 규례들을 갖추어지고, 복음의 사역자들은 말씀 사역자, 저와 같은 또 우리 목사님과 같은 말씀 사역자죠. 사도의 전통을 받은 합법적인 말씀 사역자들인데요. 그들이 교회에 갖추어지고 그리고 규례, 여기서 규례라는 것은 밑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규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정하신 모든 규례를 말하는 것인데, 뭐 대표적으로 뭐 성례에 대한 뭐 규례라든가 또 말씀 이제 전파의 규례라든가 또 권징에 대한 규례라든가, 보통 지상교회의 세 가지 외적 표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른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시행과 권징의 시행, 이것을 지상교회의 세 가지 표지라고 하는데요. 괜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의 규례라고 하실 텐데, 그리스도의 규례라고 하실 텐데요. 이것이 잘 갖추어지는 것,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바른 말씀 사역자가 있고 바른 말씀 선포가 있고 그에 따라서 성례가 시행되어지고 그 말씀에 따라 성도의 삶을 살피면서 목양하면서 또 죄를 지었을 때 징계하고 회개를 요청하고 그래서 권징을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왕성이 일어나기를 간구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원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생기고 자라가는 원리거든요. 세상 나라는 이 원리가 없어요. 아담의 본성을 따른 나라는 이 원리가 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나 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심판의 통치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공의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통치하시는 것이어서 그것은 사실상 선한 통치라고 보기 어렵고요. 하나님의 선한 통치, 긍휼의 통치는 바로 교회 안에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패로부터 교회가 정화되고 국가 공직자의 칭찬과 지지를 받도록 기도하고 이것은 이제 세상 나라에 속한 그 형식이긴 하지만 이걸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상 나라도 우리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죠. 분명히. 그래서 그 세속 통치자도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의 그 순수한 나라 그 나라와 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그 세상 나라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때로는 교회를 고난 가운데 강건케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세상 이 공직자들 국가 공직자 앞에 칭찬과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의 눈치를 보거나 뭐 그들에게 아부한다는 뜻 결코 아니고요. 교회가 교회답게 설립되고 자라갈 때 세상이 그것을 박해하지 않도록. 물론 박해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교회는 견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부드럽고 선한 성의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부모님이 건강하고 오래 사시길 바라죠. 그죠? 부모님이 질병에 들어서 고통받아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단련하시고 나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잘 성장하도록 주신 은혜의 수단임을 우리 믿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니 부모님을 아프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인 원리에 따라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가 건강하고 그가 활력 있게 살아가기를 당연히 간구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속 권세자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나 일반적으로는 그들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교회가 본을 보이며 그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그렇죠? 그러나 세상이 그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세속 통치자가. 그랬을 때에도 또 그 가운데 견디고 하나님 나라다운 그 모습을 잃지 않도록 또한 기도를 해야 되겠죠. 또 그리스도의 교회가 순수하게 시행되고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회개하고 또 이미 회심한 자들이 확고히 서고 말씀으로 위안을 얻고 점점 양육되어서 자라가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낱낱의 교회인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막바지 부분에 보시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들을 통치하시고 속히 재림해 주셔서 우리가 그로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를 기도하며 아울러 이 목적들을 가장 잘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권능의 왕국을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말하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도록 우리가 원래 사단의 통치를 받았던 죄의 권세 아래 있었던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와 연합되어 주신 말미암아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잖아요. 그렇죠? 단순한 시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훨씬 더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치하신단 말이죠.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성경 66권이 바로 그분의 존재이자 그분의 성품이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가이드거든요. 교훈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 이 66권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읽는 것이 할 수 있겠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를 간구하는 것이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하는 것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간구해야 돼요.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기도란 사실은 다 우리가 해요. 기도한 내용들은. 그죠? 그러나 우리가 뭘 믿죠? 우리의 마음까지도 소원을 두어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보다 앞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대단히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기를 소망하나 이 소망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조명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이루어지는 줄 알고 그것을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할 수 있겠죠. 또 폭넓게는 그것이 교회적이기를 교회가 모든 교우들이 그런 동일한 통치를 받고 자세히 보면은 이 가운데 이제 믿음이 자라는 자들이 있고 믿음이 생긴 자들이 있고 믿음이 강건한 자들이 있고 이 모든 규모 가운데서 자라는 자는 그 믿음이 잘 자라도록 그리고 강건한 자들은 교회 안에서 이제 잘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행하는 것이 할 수 있겠죠. 아버지로서 또 장로와 집사, 직분자로서 말씀 사역자로서 연장자로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모든 질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질서 가운데 믿음이 강건한 자, 그리스도의 통치를 충만히 받는 자들이 이제 그 질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행하는 것이 할 수 있겠어요. 그분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힘을 다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또한 간구하는 것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 바른 말씀이 전파되고 그것이 모든 질서 가운데 잘 가르쳐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례가 시행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권징이 시행되는 그 교회다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또한 여러분이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나아가 그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치도록. 이 세상은 사실은 싸움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긍휼의 대상이기도 해요. 이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그들이 악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할 때 우린 당연히 그것을 저항해야 되죠.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전토하는 교회입니다. 그럼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 하나님 나라가 잘 보이지 않는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잘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다분히 영적이고요. 그 싸움이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어서 그래요. 세상 나라든 땅 따먹으려고 포 쏘고 비행기 날리고 뭐 미사일 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건 어리석은 짓이고요. 진정한 싸움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 그 문제거든요. 우리는 늘 그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 싸움은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 교회는요. 치열하게 싸우는데 세상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전토하는 교회나 은혜의 교회, 감추어진 교회란 말이죠. 그러나 이 교회는 이미 완성되었고요. 우리는 시간을 따라 살아가니까 차근차근 뭐 2000년대, 3000년대, 1000년대 시간을 따라서 교회가 나타나고 지는 그런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셔서 하나님께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있어요. 영광의 나라가, 이미 승리한 나라가 완성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미 그날에 속해 있으면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하여서 때로는 싸우는 자, 때로는 전투하는 자, 때로는 세상 긍휼적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 본을 보이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간구의 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구를 할 때 여러분의 안목이 좀 깨어져야 돼요. 각성이라고 하죠. 각성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원리들이 있잖아요. 뭐 몇 살에는 뭐하고 몇 살에는 뭐하고 그다음에 지금 무슨 시대고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일단은 접어두시고요. 바로 이런 원리에 따라 세상은 지금 치열하게 사단의 세력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전투하고 있구나. 그러나 이 전투는 이미 그리스도의 나라가 승리했구나. 그래서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걸 모르고 계속 저항하는구나. 시편 2편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은혜를 받았구나. 이 안목을 가지고 이 안목 속에서 계속 바라야 돼요.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싸우게 해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그 간구 가운데 그 간구대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주기도의 두 번째 간구의 의미이자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늘 반복합니다만 주기도의 간구의 내용은 너무나 풍성한 내용이 집약되어 있어요. 말씀 전체가 사실은 주기도의 간구 가운데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으시면 주기도의 간구의 내용을 더욱더 풍성히 펼쳐가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고 속히 완성으로 오시옵소서라고 간구한 이 내용 가운데 여러분의 풍성한 믿음의 삶을 포함시키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간절히 소망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우리 세상 우리 조국을 통치하시고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나라가 주와 함께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따라 하나님 주신 자원을 따라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싸워갈 뿐입니다. 그 싸움에 물러서지 않게 해주시고 싸우게 하시고 긍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에 속한 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를 잃지 않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